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와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전제가 바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예배라는 모임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예배라는 그런 모임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신앙이며 모든 것들을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이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습성에 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성경들을 보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거기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 그것은 우리가 최근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성인 거죠. 우리는 늘 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 의미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생각하는 거고 나의 의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사고, 세상의 생각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난 이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겠거니 또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바뀌어지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바로 내가 달려야지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무언가를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바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만이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여전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잘못된 생각이 이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말씀은 샅샅이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공로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기의가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지만 교회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의 모습을 방언이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저희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성령이 임하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이 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난 곧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의미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방언으로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 거냐? 난 곧 방언. 자기의 말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쏠라쏠라하는 그것이 방언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언은 난 곧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이해하지만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거는 여전히 못 알아들을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방언이 오히려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임하심을 방언 사건으로 설명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잘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방언,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많이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 방언,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특별히 선지서들 통해서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나라 말, 방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와서 너를 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 다른 나라 말, 알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요. 깨달아지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말이 어떻게 들려요? 모르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들리는 거죠. 그게 바로 방언으로 들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충만을 이 방언으로 설명하신 것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단지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을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방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심판의 사람들에게는 이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임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은 무엇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방언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언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살인, 강도, 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성경을 윤리도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윤리도덕을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윤리도덕인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의 원리인 거죠.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윤리도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신앙을 생각하면요,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 보고 이해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가?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소망을,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혼란시켜버리고 이 언어를 나누게 된 사건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버린 모습이 그들이 동일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일한 말로 하나가 되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십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된 뜻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사고, 세상의 생각,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조차도 의미 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짓밟는 행동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말이 하나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이죠. 그런데 다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데 그 방언을 하는데 그곳에 모여있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이 나타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 있게 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각각의 난곳 방언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들을 쓰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란 곳 다르고 말하는 것 다 다른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방언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만유를 하나님께서 통일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방언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새 방언이 뭐죠?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새 방언이거든요. 이 방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귀한 방언, 난곳 방언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심판인 거죠. 심판은 여러분 나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한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확정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방언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소망으로 그 말씀들이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거지요.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구나. 이게 아닌 거잖아요. 이런 나를, 나도 저 사람과 동일한 모습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뭘 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들을 자꾸 하라 하지 말라를 우리가 뭔가 해야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다 율법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켜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아는 자들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누구의 손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뭐 대단한 것 받고 뭐 불을 받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신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걸 감정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느끼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뭐 이 마음에 뜨거운 게 있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두운 우리의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증거거든요. 다른 거 가지고 증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분명히 어떻게 깨달아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불 받겠다고 하고 어떤 이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겠다고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좀 신기한 거 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그거 매달리고 그건 꼭 우리가 어디 밖으로 나가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집 안에서 골방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고요. 말씀 보면서 뭐 뜨거운 게 안 오나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갑자기 이 말씀이 내 안에 뭔가 탁 다가오는 자꾸 그런 것만 찾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어떤 단순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인격은 분명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그 사람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은 이런 모습, 내일은 저런 모습, 또 다음 날은 다른 모습. 여러분, 그런 사람과 어떤 사귐을 가지실래요? 그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거든요. 그건 오히려 감정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 것,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사도가 14절 이후에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때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또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 안에 그것이 참된 환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환상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참된 꿈, 온전한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도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그때 당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어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유익을 만족시켜주는,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다 들춰내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그것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 먹을 것을 쫓아온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시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단지 먹을 것 보고 쫓아온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메시아는 나를, 나의 유익을 위한 메시아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찾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참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늘 고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 세상에서 뭘 하나라도 더 누려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거 발견하세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서 드는 생각이 여전히 육신을 향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발견해요. 그래서 이 기도조차도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참된 마음을 심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뭘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시지 않고가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떤지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지 않으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정말 내가 쓰레기가 맞구나. 내가 배설물 맞구나. 내가 먼지와 재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 그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메시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여전히 주와 메시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한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주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인을 그 메시아를 그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요?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그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 어찌할 거라는 탄식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럼 도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하면 성령 선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도 우리가 자꾸 오해하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미 회개하는 모습으로 변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온다라는 것은 이 표현의 앞뒤 관계 속에서 이 말의 의미는 뭐인 거예요? 이미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습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된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그게 참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이 일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에게만 가능한 거죠.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털끝 하나도 내가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겠어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면 갈수록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떤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 사람 본받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그게 믿는 자 안에서 되어질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안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더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첩경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가 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왜 그래요? 그 옥에서 이제 이 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구나. 정말 기쁘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몸을 이제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는 것을 사도가 생각하니까 옥에서도 감사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뻐함의 의미거든요. 뭐 내 안에 세상에서 대단한 좋은 일들이 기쁜 일들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성도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무엇이 참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게 성도의 참된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성도의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참된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얻는 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뻤다 안 기뻤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어떤 찔림이 오게 되는가, 이 말을 들은 자들의 어찌할꼬 하는 이 탄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절에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사도의 이 말을 받은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했던 자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세상에 여전히 나는 있는데 그 세상은 이제 옛날의 그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그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세상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서 천국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여전히 옛날처럼 가치 있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강요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세상의 것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는 내 모습으로 밝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함이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의 참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온전한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방언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어찌할꼬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생겨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참된 방언의 말씀인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난곳 방언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찌할꼬 하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